오늘 함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네,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있으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 나의 믿음의 실체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데 폭풍우를 만나게 됐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맞닥뜨린 폭풍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믿음에 있는 자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드라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좀 나름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4장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제가 2주 뒤에 주일 본문할 때 5장 본문을 나눌 테니까요, 함께 또 이어서 보시면 특별히 토요일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서 1장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도 매우 유사한 구조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뭐가 등장하죠? 배가 등장하고요. 똑같이 폭풍이 등장합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돌풍이 일어나죠. 그리고 똑같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인물 한 명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과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본문이 완전히 영적 의미는 다르지만 두 이야기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이 폭풍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당신을 자게 하지만 도피하게 하진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는 것이죠. 그 저편은 어디냐면 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본문인데요, 거기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거라사의 무덤가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실 때에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실 것인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 그 어둠 속으로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디 위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배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설교하고 그들은 그 수많은 언덕이죠, 그 잔디에 다 같이 앉아서 예수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마도 더 잘 울림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강대상을 그대로 옮겨서 그 건너편 사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현장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사명의 현장으로 그들은 옮겨지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설교 강단 그대로 그 배를 타고 그 사명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들이 함께 운행하고 있었죠. 여러분, 요나서 1장에도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수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뭐가 왔는지 아세요? 비가 많이 이 버지니아 지역, 센터빌 지역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오후 4시쯤,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6시쯤에 제가 이제 센터빌 지역을 이렇게 운전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천둥번개가 세게 치셨던 걸 아세요? 그날 생각보다 세게 쳤습니다, 수요일날. 그런데 그날따라 제 머리 위에 번개가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었고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내 차에 번개가 내려치면 어떡하지? 좀 가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번개가 내 차에 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심지어 챗GPT한테 질문했습니다. 차에 번개 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안전하대요. 번개 쳐도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날따라 천둥 번개가 매우 가까이에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구름이 바로 위에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진짜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번개가 제 머리 위에 바로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믿겨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소리가 컸습니다. 마치 나무가 한 100대의 나무가 동시에 쫙 갈라지는 소리. 뭔가 그 100대의 그 큰 나무가 저를 팍 치는 소리가 제 머리 바로 위에서 들렸단 말이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소리에 좀 무서움이 많아서 제가 풍선도 못 터뜨리거든요. 그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서움을 경험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주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방금 엄청 큰 번개가 내 머리에 쳤는데 내가 살았다 이걸 제가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로 전화해서 나 지금 큰일 날 뻔했다, 번개가 내 바로 위에 쳤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웠을까? 혹은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풍이 일어난다,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것이고 또 그 어둠 가운데, 흑암의 어둠 가운데 번개가 하늘 길을 여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비는 억수로 오고 배에 물이 침몰됐을 때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생각보다 컸겠다라는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일락스 메갈라라는 돌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 천둥과 번개, 비바람이 함께 몰아치는 바다의 광기를 의미합니다. 그날 밤 하늘은 갈라지는 물결로 배를 집어삼키려 했고 또 번개는 어둠을 찢어버렸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너무나 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저의 아내한테 전화했던 것처럼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죽다 살아났다, 아니면 죽을 것 같다, 이런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깨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게 생겼어요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같아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같이 타고 계시면 담임 목사님 깨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목사님 큰일 나서 어떡해요, 좀 해결 좀 해봐주세요, 목사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깨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신기한 건 예수님은 계속 잠이 들어 계신다라는 거죠. 계속 잠이 들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장을 또 봤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피곤했지? 그날따라 일이 많으셨을까? 물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사장에 보면 온갖 시 비유는 그날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엄청 길어지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셨나?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서 잠을 깊이 주무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새벽 설교를 담임 목사님 휴가 가셔가지고 대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간혹 그런 일이 지역교회는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 긴장을 하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그걸 준비하시는데 매일 그 묵상을 묵상해서 그 새벽 설교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휴가에서 복귀하시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이 얼마나 감사하다. 그동안 내가 설교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하면서 그 목사님께 너무나 그동안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진입반죠. 제가 볼 때 대형교회, 특히 우리 교회 같이 3부 예배 혹은 6부 예배까지 있었던, 제가 전에 6부 예배까지 있었던 교회를 섬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6번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주일날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푹 주무신 것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라고 보기에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탓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이 드신 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이룬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비교하는 이 요나서 1장에 요나는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을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면 요나서 1장에 나온 요나는 바로 배 밑층에 내려놔서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잠들고 있는 거죠. 맨 밑층에 올라갔다라는 건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해 도망가는 중이다라는 심리로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도 잠들어 있고 요나도 잠들어 있지만 내면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요나의 잠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는 죄책감 회피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적 대처 전략이라고 말하거든요. 내면의 고통이나 외부 스트레스를 직면하지 않고 억누르거나 잠을 통하여 무마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감정적으로 지치고 삶의 부담이 클 때 의미 없는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고 나면 사실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또 깨고 났을 때 더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잠자는 순간만큼은 그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잠을 자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계속 본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유튜브를 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한대요.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좀 건지셨나요?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간대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술을 드신대요. 술을 드시면 또 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술을 빼면 대부분의 적정한 행동들은 여행을 간다던가 뭐 쇼핑을 한다던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명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라면. 어떤 분들은 순장 섭외할까봐 여행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시간에 누가 나를 부장 세우려 한다면, 나를 차장 세우려 한다면 그날 여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라 믿습니다. 요나의 잠은 되게 무기력한 쉼입니다. 사실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는 게 마땅하죠. 그 배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배를 타야 되는 거죠. 그의 회피적인 대처는 현실을 부정하고 수면을 하고 과식을 하고 SNS 게임을 하면서 그 도파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중독시키고 또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울감이 더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불안한 감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잠은 애착 안정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깊은 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품에서 혹은 엄마 품에서 잠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엄마 이 팔을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걸 이렇게 만지면서 애착, 그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깊은 잠을 자는 자녀의 모습처럼 아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깊은 잠을 신뢰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복 탄력성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외적 통제라는 게 뭐예요? 비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비바람 부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회복이 탄력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믿음, 외적 통제가 안 돼도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비슷한 성령의 열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피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피스라는 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고통, 어떤 외부적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될 거라고 믿는 탄력성이 있는 것을 리질리언스, 바로 평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누가 주는 거라고요? 바로 성령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깊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이런 안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의 안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잠을 자고 현실을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신뢰 속에서 평안, 안식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돌풍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전쟁 중에서도 샬롬을 외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피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침반은 북쪽을 향하여 정확히 움직입니다. 외적인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성령이 주시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나침반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원망하지 않고 꺾이고 믿습니다. 이 꺾인다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꺾이고 믿습니다. 꺾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원망합니다. 이게 단순한 불안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자연재해쯤은 본인 가시는 길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원망은 아닌데 의문을 가진 적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 앞에 조그만 잔디가 있는데요, 옆집은 큰 나무가 있어서 잔디들이 잘 안 죽어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원망했냐면 그 나뭇잎들은 다 어디로 와요? 우리 집으로 와요. 그러면 누가 치워야 돼요? 우리가 치워야 돼요. 제가 치워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무 때문에 잔디는 너무나 살아있고 우리 잔디는 죽는데 낙엽까지 제가 치우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남의 집 나무 때문에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제가 너무 옹졸해 보이지만 그런 거 한순간에도 억울함을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물며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죽겠까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운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깨운 거죠. 그 요나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파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겉보기에는 요나가 자기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려 하는 자기 회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갈등이 일어나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 사역 안 할 거야. 왜냐면 갈등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임을 결정하세요. 그 갈등을 풀기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늘 양보해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절대 양보할 것 같지 않고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 갈등에서 회피하겠다, 그 팀에서 나오겠다. 그래서 자기 죽임이 아니라 사실 자기 회피죠. 나를 죽임으로 이 사역을 끝내겠다. 나는 적어도 거기서 뭐 자유해지겠지만 그 갈등은 여전히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살리는 갈등을 내가 포기하겠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갈등에 순종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결국 자기 포기를 하고, 야, 나를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뛰어들진 않아요. 또 차라리 자기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회피라는 게 맞는 게, 너희들이 나를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까지는 아니에요. 자기 포기죠.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꺾여져야 돼요. 아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서 그가 회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가 서원한 것을 응답하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수월의 골짜기로 들어가죠. 그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요나서 1장이 계속 묵상이 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 수월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거든요. 예수님도 땅속에 있으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흘과 예수님의 사흘을, 예수님이 요나의 그 자기 희생 아닌 희생을 승화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요나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요나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요나보다 더 큰 희생을 예수님은 하셨구나.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이다. 이걸 영어로 다 아시죠? Shut the mouth.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이다. 뭘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결한 희생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폭풍은 뭐죠? 진짜 폭풍은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진짜 폭풍은 그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 폭력을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서 구속의 사명을 지신 메시아적 순종이 진짜 폭풍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 꺾임으로, 내가 깨어짐으로 내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폭풍 속으로 가는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돼요. 우리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꺾여져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원망의 이면에는 나 자신을 꺾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원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부서지고 꺾이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 야곱이 어디를 맞았죠? 이 환도뼈를 맞았죠. 환도뼈. 아마 여러분 넘어지셔서 혹시 여기에 부러지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의 1년이 회복되는데 걸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부러지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숙한 뼈인 이 환도뼈를 치셔서, 고관절을 치셔서 그를 꺾으신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고 이스라엘이 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꺾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꺾여야 돼요. 꺾이고 믿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두려움으로 나아가지만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두려움으로 나아가지만 the right kind죠.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심히 두려워라는 말, 이 포보스 메가스라는 말, 큰 두려움이라는 말은 아마 그 앞에 있었던 큰 광풍, 라이스 메갈라에서 사용된 단어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전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심히 고요해졌다, 심히 고요해졌다, 이 단어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움은 어떻게 생겼냐면 큰 광풍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고요하게 만드시는 걸 보고 더 큰 두려움에 그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 큰 광풍이 있었고 큰 고요함이 있었고 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바다를 봤던, 광풍을 봤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명령하셔서 그 자연이 순종하는 걸 보고 그의 존재를 보고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야레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야레라는 두려움, 야레라는 경외함을 갖게 돼서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존재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봐도요, 선원들이 폭풍을, 그를 던진 다음에 폭풍이 멈췄죠.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국적인 종착지는 바로 경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외입니다. 믿음의 최종 종착지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권자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무서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경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무서워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뉴욕 유대인 단기 선교를 우리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뉴욕 브루클린에 가시면 한 몇십만 명이 하시딤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시딤이 뭐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1910년에서 20년대에 헝가리나 폴란드 혹은 독일에서 온 독일계 유대인들인데요. 여러분 뉴욕 가시면 검정색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토요일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토요일 한 10시, 11시 중에 그들도 회당에 모여서 나름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몇십만 명이 다 회당으로 가는 즈음에 저희가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6년째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6년째 그 회당 샤바트라고 하죠, 안식일에 전도하려는 교회에 저희가 함께 조인해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신기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샤밧 샬롬인데요, 당신들의 안식일을 함께 축복해 준다. 우리의 안식일은 물론 주일이죠. 그들 축복해준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샤바 샬롬 외치고 또 당신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외치면서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도 외치라는 거예요. 떨렸을까요? 안 떴을까요? 제가 한국어로 전도에 이렇게 크게 외쳐본 적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크게 외쳐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슈아 후 하마샤크입니다. 예슈아 후 하마샤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뭐다? 후는 뭐뭐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제 관사입니다. 그럼 메시아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걸 저희가 외쳤거든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저희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도 엄청 큰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겠죠. 왜 안 싫어하겠어요? 왜냐면 외치고 다니고 하니까 이 시간 이상한 에이시안들이 그 시간에 자기들의 거룩한 시간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제가 진짜로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거. 어떤 아이가 귀를 막고 있었어요. 유대인 한 아이, 그 검정색 옷을 입은 그 하시딤 어린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거. 또 어떤 아이는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는 거. 겉으로 보여지기엔 그들의 경외함이 놀랍다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웠거든요. 그날 한 90도는 됐던 것 같아요. 95도? 뭐 90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더운 옷을 입고 심지어 모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왕관과 같은 최고의 곳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그분들은 모피 모자를 쓰시는 거 아세요? 모피 모자로 쓴.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으면 이거 얼마니? 하니까 2,500불에서 5,000불 한다 하더라고요. 그 모피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6월, 7월, 8월에 모피 모자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그들의 큰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바른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나적 두려움에 여전히 머물려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두려움으로는, 그 경외함으로는, 그 진정한 예배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들의 저 경외함이 진실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게 유대인들 아니냐. 이 성경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준 게 그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왜 그 유대인들에게 고마움을 갖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한 거기서 사역하신 지 십몇 년이 되셨어요. 한 전도자신데요. 제가 그 큰 감동을 받아서, 그래 맞지, 나에게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지,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결국 예배로, 경외로,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올바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 그분이 폭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그 폭풍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바깥에서 오는 폭풍보다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두려움이에요. 은혜의 두려움. 그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폭풍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렌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자세하게 볼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에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재정에 불안한 마음, 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내면의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평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쉼, 그 힘든 위기 가운데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닫고 내가 꺾이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결국은 주님의 위엄 앞에 가장 큰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죄 때문에 그 폭풍을 불폭풍 속으로 친히 들어가셨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무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던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십자가로 던지셨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폭풍은 멎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폭풍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침판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나침판은 여러분 어디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향한 경외와 신뢰로 다시 일어서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함께 일어나 주님 계시는 그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믿음의 종착지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주께 있다. 나에게 있으면 꺾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화가 많고 여전히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찬양을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